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자신의 트위터에 김정은이 핵무기를 만들거나 실험하지도 다른 이들에게 넘기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트럼프 대통령을 언제라도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는 PBS 방송에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북한이 위대한 경제적 잠재력을 갖고 있음을 아주 잘 인식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트위터 글은 김정은 위원장이 2019년 신년사를 발표한 뒤 미국 정부에서 나온 첫 번째 반응입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나는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다만 미국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과의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하지만 타이완 통제를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밝혔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의 타이완 정책을 천명한 행사 4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통일은 타이완을 중국의 일부로 인정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중국이 홍콩을 통치하는 방식인 일국양제가 통일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런 목표를 달성하고 타이완의 독립을 막는 데 필요한 모든 선택지를 갖고 있으며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는 약속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이날 기자들에게 대다수 타이완 국민은 일국양제를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타이완의 민주주의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1일 유엔의 과학교육문화기구인 유네스코에서 공식 탈퇴했습니다. 앞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10월 유네스코 탈퇴를 선언했으며 이어 이스라엘 정부도 탈퇴를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유네스코가 반이스라엘 성향의 움직임을 보였다는 이유로 탈퇴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유네스코는 이스라엘의 동예루살렘 불법 점유를 비판했으며 2011년에는 팔레스타인을 정예원으로 승인했습니다. 미국의 공식 탈퇴가 1년 이상 예고되어 있었지만 탈퇴는 유네스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 증진을 목적으로 유네스코 설립을 주도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2일 러시아에서 체포된 미국인 한 명을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브라질 대통령 취임식 참석자 브라질리아를 방문한 폼페오 장관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앞으로 몇 시간 안에 억류 미국인에 대한 영사 접촉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에 의해 체포된 미국인은 퇴역 해병 출신인 폴 웰런 씨로 밝혀졌습니다. 앞서 러시아 당국은 31일 모스크바에서 미국인 한 명을 간첩 혐의로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은 웰런 씨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고 징역 20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체포 소식이 알려지자 웰런 씨 가족은 그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그의 신변 안전을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산하기구인 세계식량계획 WFP는 예멘 반군이 구호 식량을 훔쳐서 팔고 있다며 이를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달 30일 낸 성명에서 예멘의 인도적 목적으로 제공된 구호 식량이 수도 산하의 시장에서 팔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산하는 예멘 반군 후티가 장악하고 있는 곳입니다. 또 세계식량계획은 이를 뒷받침하는 사진자료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0일 안에 이 같은 행위가 중단되지 않으면 식량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우 300만에 이르는 현지 주민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용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새해 첫날 인도에서 수백만 명의 여성이 서로 어깨를 맞대고 620km에 달하는 인간띠를 만들었습니다. 이들 여성은 남부 케랄라주의 유명 힌두 사원인 사바리말라 사원이 여성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 이는 성차별이라며 양성평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겁니다. 이 사바리말라 사원은 10살에서 50살 사이 여성의 출입을 금지했는데요. 생리를 하는 여성은 깨끗하지 못하다는 게 이유였다고 합니다. 지난해 9월 인도 대법원이 그 같은 제한을 풀었지만 일부 신도들이 대법원의 결정에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사원을 출입하려는 여성들을 폭행하며 시위까지 벌였다고 하네요. 이번 인간띠 시위에 참여한 여성들은 누구나 원하는 사원에서 기도할 권리가 있다며 이는 단순한 사원 출입 문제를 넘어 인도 사회 만연한 남녀평등 문제에 대한 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오늘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그램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8도로 흐린 날씨 보이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8도에서 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 밭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고 서해북 밭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영하 12도에서 영하 1도, 신의주는 영하 11도에서 영하 1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13도에서 3도, 함흥은 영하 11도에서 5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9도에서 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앞서 인도 여성들이 양성평등을 주장하며 거대한 인간띠를 만들어 시위를 벌였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여성들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노래하는 아레사 프랭클린의 Respect 첫 곡으로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중국과 타이완은 반드시 통일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무력도 사용할 수 있다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말했습니다. 브라질 새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사회주의로의 해방을 선언했고요. 지난 연말에 실시된 방글라데시 총선 과정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중국과 타이완이 반드시 통일해야 한다.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연설했군요.
네, 양안 통일은 역사의 흐름이자 바른 길이다. 타이완의 독립은 타이완에 심각한 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시진핑 주석이 말했습니다. 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타이완 동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40주년 기념회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2019년 새해 벽두부터 시 주석이 타이완과의 통일을 화두로 던진 점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타이완과의 통일을 강조한 거군요.
맞습니다. 조국은 반드시 통일해야 하며 통일은 필연적이다. 중국과 타이완의 제도적인 차이는 통일의 장애물이 아니며 분열의 핑계는 더더욱 아니다. 이렇게 거듭 통일을 강조했는데요. 4200자 분량의 연설문에서 통일이란 말이 46번이나 나왔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통일 후에 타이완 주민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도 직접 설명하면서 통일의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중국과 통일되면 타이완 주민들이 어떻게 살게 될 거라고 했나요?
네, 국가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이 확보된 전제 아래서 평화 통일을 실현하겠다고 먼저 말했습니다. 통일 이후에도 타이완 동포들의 사유 재산, 신앙, 종교, 합법적인 권익은 충분히 보장받을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공산주의 중국과 통일하더라도 타이완의 정치적 자유 또 시장 경제 취지는 그대로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네, 통일이 되더라도 타이완을 공산화하지는 않겠다는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 1997년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홍콩을 예로 들었는데요. 중국 정부가 일국양제, 그러니까 한국과 두 제도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홍콩 주민들은 지금 영국 관할 아래서 발전시켜왔던 사회적인 제도나 생활 방식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뭐 상당히 유화적인 메시지로 들리는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강경 발언도 함께 있었는데요. 통일 추구 과정에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는 약속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군사력을 사용한 통일의 여지를 남겨둔 건데요. 하지만 무력을 타이완 동포들에게 쓰려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무력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면 외부 세력의 간섭과 극소수 타이완의 독립 분열 세력의 활동을 겨냥한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외부 세력은 누구고 독립 분열 세력은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네, 외부 세력이란 타이완 당국과 독자적인 교류를 늘리고 있는 미국이고요. 독립 분열 세력은 타이완 정부 내 강경 독립 추진파를 가리킨 것으로 중국어권 매체들은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덩샤오핑 이래 역대 중국 지도자들은 이 타이완과의 통일 교섭 수단의 하나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줄곧 유지해 왔습니다.
네, 자, 시 주석이 2일 연설한 이 타이완 동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40주년 기념회, 이게 어떤 행사였습니까?
네, 중국은 지금까지 모두 5차례 타이완 동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의미가 있는 게 40년 전인 1979년 1월 1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내놨던 내용인데요. 군사 대치 상황을 끝내고 교류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무역과 우편 항해를 서로 통하게 하자는 이른바 삼통 제안이 포함됐는데요. 1979년은 미국과 중국이 수교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 메시지 후에 타이완 해협 양쪽에서 포탄 수십만 발을 주고받던 교전이 중단됐습니다.
네, 자, 2일 시 주석의 연설에 대해서 타이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차잉원 타이완 총통은 시 주석의 이 통일론을 즉각 거부했습니다. 중국 정부를 향해서 타이완의 존재 사실을 직시하라고 이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촉구했는데요. 타이완은 중국에 소속된 곳이 아니라 중화민국이라는 별도의 국가라는 겁니다. 중국의 일방적인 통일 시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건데요. 차이 총통은 전날 신년사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차이완 타이완 총통의 신년사는 그럼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중국이 타이완을 상대로 반드시 지켜야 할 네 개 항을 제시했는데요. 우선 중화민국의 존재를 직시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 2300만 타이완인의 자유민주수호의 뜻을 존중하라. 세 번째, 평화적이고 대등한 방식으로 양측의 차이를 처리하라. 그리고 네 번째는 양안 간의 대화는 정부나 정부가 위임한 공권력 기구에서 진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과 교섭 과정에서 타이완의 안전을 지키자는 3대 보호망을 함께 요구했는데요. 민생안전보호망, 정보안전보호망, 그리고 민주주의보호망입니다.
지구초도대의 다음 소식입니다. 브라질의 새 대통령이 취임했군요.
네, 자이르 보우소나루 신임 브라질 대통령이 1일 수도 브라질리아 대통령궁에서 공식 취임했습니다. 이 브라질은 앞으로 사회주의에서 해방될 것이고 뒤바뀐 가치, 방만한 정부, 정치적인 올바름에서 벗어날 거라고 취임 연설에서 말했는데요. 특히 사회주의에 대한 극도의 경계심을 나타냈습니다. 연설 도중에 우리 국기는 절대로 빨간색이 되지 않을 거라면서 세차게 깃발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네, 자 사회주의에서 해방될 것이다. 취임 연설에서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겠죠?
네, 브라질에서는 2003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전 대통령 이래 줄곧 좌파 성향의 정치인들이 집권했습니다. 이 보우소나루 새 대통령은 15년 만에 취임한 우파 대통령인데요. 과거 군부 독재 시절이 좋았다는 극우 성향까지 스스럼없이 드러냈습니다. 좌파 정부에서 벌어진 부정부패 그리고 정책적 무능을 공격해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네, 보우소나루 신임 브라질 대통령 어떤 인물인가요?
네, 공수부대 대위 출신인데요. 하원 의원으로 7선을 지냈습니다. 2017년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나는 브라질의 트럼프라면서 대중의 마음을 끌어들였고요. 지난해 대선 기간에는 좌파 정부가 경제적 파탄으로 몰고 간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극우 성향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선거 운동 도중에 흉기를 든 괴한의 습격을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네, 자 사회주의에서 해방시키겠다고 했는데 취임 연설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까?
네, 좌파가 망가뜨린 경제를 살리는 게 최우선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장 개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재정 적자 확대에 대응할 구조 개혁도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과 2016년에 연이어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이 브라질 경제는 2017년에 이어서 지난해에도 1%대 성장률을 벗어나지 못한 걸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주요 국가들과의 무역협정을 통한 시장 개방, 또 공기업 민영화 등을 통해서 성장 기조를 부활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브라질은 중국, 인도 등과 함께 2000년대 들어서 고성장을 지속한 5개 신흥 경제국을 가리키는 브릭스의 일원입니다.
네, 자 시장 개방과 공기업 민영화, 대표적인 우파 경제 정책인데 어떻게 잘 될까요?
네, 이 취임 초에 대통령의 인기가 높을 때 밀어붙이면 이런 개혁 작업이 힘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 약하기 때문인데요. 500석이 넘는 브라질 하원에서 소속 정파인 사회자유당이 차지한 의석이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일단 구조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재무부, 기획부, 통상개발부를 하나로 통폐합하는 등 29개의 정부 부처를 22개로 줄였습니다.
네, 자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예상됩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과는 정책적 관점이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잘 맞을 거라고 주요 매체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주요 국가의 무역협정을 통한 시장 개방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비롯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 요구해왔던 것들이고요. 또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를 외교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에 이 협정에서 탈퇴했는데요. 여기에 동조하는 몇 안 되는 나라가 바로 이 브라질입니다.
네. 자, 브라질 새 정부가 미국과 보조를 잘 맞출 걸로 봐도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기대감을 나타냈는데요. 훌륭한 취임 연설을 한 보우소나루 대통령에게 축하 인사를 전한다. 미국은 당신과 함께 있다고 1일 인터넷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난 연말 방글라데시에서 치러진 총선을 둘러싸고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군요.
네, 지난 12월 30일에 치러진 방글라데시 총선에서 쉐이크 하시나 총리가 이끄는 아와미 연맹이 95%가 넘는 의석을 차지하면서 압승을 거뒀는데요. 하지만 야당 측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선거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서방 국가들까지 선거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가세하면서 방글라데시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서방 국가들이라면 어떤 나라들을 말하는 건가요?
네,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에서 특히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방글라데시의 최대 투자국인 미국은 2일 야권 후보들과 지지자들이 선거운동 기간에 자유로운 유세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와 폭력 등이 자행됐다는 신뢰할 만한 보도들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선거 당일에도 유권자들이 자유롭게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자 EU나 영국 쪽의 이야기도 좀 들어볼까요?
네, EU는 2일 성명에서 방글라데시 총선이 폭력으로 얼룩졌다면서 선거 운동과 선거 당일에 제대로 선거를 치르지 못하도록 상당한 방해 활동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절한 조사를 촉구했고요. 영국도 비슷한 우려를 표하면서 이 모든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신뢰할 만한 전면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네, 선거 과정에서 사망자까지 발생했다고요.
네,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 BNP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연합과 집권당인 아와이 연맹이 이번 총선 기간에 치열하게 대립했는데요. 곳곳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했고요. BNP의 한 후보는 괴한으로부터 칼에 찔리는 공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선거 당일에도 최소한 17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쳤는데요. 목격자들은 투표소 곳곳에서 여당이 야당 운동원들의 투표소 진입을 막았다고 전했습니다. 야당 연합의 카말 호세인 대표는 공정한 선거가 도둑을 맞았다면서 중립적인 정보기관의 주도 아래 다시 선거를 치를 걸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총선을 실제로 다시 치를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 방글라데시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일축하고 있는데요. 누르후다 선관위 위원장은 대규모 유권자들이 지난 30일에 평화로운 환경 속에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네, 어쨌든 국제사회가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시나 총리로서는 큰 정치적 부담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시나 총리는 이 방글라데시 건국의 아버지인 쉐이크 무지부르 라흐만 초대 대통령의 딸인데요. 지난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총리를 역임했고요. 2009년에 총리로 다시 선출돼서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총리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 3연임에 도전해서 압승을 거두면서 지금 정부 구성 작업을 준비 중인데요.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반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언론 탄압, 인권 유린 등의 비판에 이번에 부정선거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연방정부 부분 폐쇄 사태가 2일로 12일째를 맞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일 오후 연방의회 지도부를 만납니다.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글을 기고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롬니 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불안하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정부 부분 폐쇄로 미국 내 국립공원에 직면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2일 백악관에서 눈길을 끄는 회동이 진행되는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연방의회 지도부를 만나게 됩니다. 회동 이유는 국토안보부 관계자들이 이 국경 보안 문제를 설명한다는 건데요. 이번 회동은 이례적으로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 백악관 상황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자, 국토안보부가 바로 이 국경 경비를 담당하는 부서죠?
네, 그렇습니다. 이민국이나 세관 국경보호국 등이 모두 이 국토안보부 소속입니다.
네, 자, 그런데 회동에 참석하는 연방의회의 지도부라면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네, 공화당은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 케빈 맥카시 하원 공화당 대표 등을 말하고요. 민주당은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 그리고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대표 등을 말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연방의회 회기에서 상원 다수당은 공화당이고 이 하원 다수당은 민주당인데요. 이 하원에서는 낸시 펠로시 민주당 대표가 3일 하원의장으로 공식 선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연방정부는 여전히 부분 폐쇄의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연방의회가 예산, 그러니까 이 정부 지출안을 마련하지 못해서 지난 12월 20일 0시부터 지금까지 일부 부서 업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지출안이 합의를 보지 못하는 건 바로 이 국경 장벽 건설 예산 때문 아닙니까?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국경에 장벽을 세우는 데 필요한 예산 50억 달러가 꼭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장벽이 아니라 국경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으로 13억 달러만 책정할 수 있다면서 맞서고 있죠.
네. 자, 상원과 하원이 지난해 말에 독자적으로 지출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먼저 상원이 국경 보안 관련 예산 13억 달러가 포함된 지출안을 처리해서 하원에 넘겼고요. 이어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전액 반영한 지출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국경 장벽 예산 50억 달러가 들어간 하원 지출안이 상원에서 이 처리가 막힌 상태입니다.
네. 자, 새 회기에도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인데 그대로 지출안을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네, 이 상원 규칙으로 법안 토의를 마무리하려면 60표가 필요한데요. 지금 의석 분포로는 60표가 나오기 힘듭니다.
네.
이 새 회기에서 연방 상원의 의석 분포는 공화당이 53석, 민주당과 무소속을 합쳐서 47석입니다.
네, 그런데 연방의회가 지출안을 처리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지출안을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50억 달러가 예산에 없으면 지출 법안에 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 이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인데요. 그러면은 이 지출안이 법으로 발효될 수가 없죠.
네. 자,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최근에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해 12월 11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이 슈머 대표, 펠로시 대표를 만나서 이 예산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이 문을 닫기 전에 성사된 자리였는데 이 방송으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양측이 서로 이 입씨름만 하다가 끝이 났었죠.
네. 자, 일부러 연방정부 부분 폐쇄가 12일째를 맞았는데 그새 다른 협상 노력은 있었습니까?
네. 연방정부 업무가 부분적으로 중단된 다음 날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이 의회에 들어가서 해결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이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 눈에 띄는 협상은 없었는데요. 대신 양측은 주로 언론이나 성명을 통해서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민주당을 연일 비난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글은 대개 이 국경 보안 강화에 장벽이 꼭 필요하지만 민주당이 국경 보안 강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1일 올린 글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대표가 하원의장이 되는 첫날부터 연방정부가 이 폐쇄된 상황을 맞는 걸 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협상하자고 제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일에는 국경 장벽이 가져다 줄 혜택을 생각하면 50억 달러는 그렇게 많지 않은 비용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얘기를 꺼냈는데 양측이 타협할 여지가 있긴 있는 겁니까?
불확실합니다. 뭐 이런 가운데 백악관 쪽에서 타협안을 제시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백악관에서 50억 달러 대신 21억 달러를 제시했다는데 민주당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공화당 일각에서 민주당의 줄 걸 주고 타협하자 이런 말도 나왔다고 하던데요.
네. 민주당이 요구하는 이 다카를 해결해주고 국경 장벽 예산을 받아오자는 방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안에 대해서도 이 민주당 쪽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다카라면은 어릴 때 부모를 따라서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와서 사는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7년에 이 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지만 현재 법원 명령으로 시행을 못하는 상황인데 민주당 쪽에서는 다카 수혜자들을 구제해달라고 계속 요구해왔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 백악관 회동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봐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뭐 극적인 전환이 없으면 다시 이견만 확인하고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아메리카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다고요?
네, 롬니 전 주지사가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 의견란에 글을 올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불안하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뭐 상당히 신랄한 어조 같은데요.
네, 이 롬니 전 주지사는 경험이 부족한 고위직 인사들을 임명하고 미국과 함께 싸운 이 동맹국들을 저버렸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미국이 그 오랫동안 호구 노릇을 했다는 몰지각한 주장을 하는 등 미국 대통령 직위를 추락시켰다고 롬니 전 주지사가 주장했습니다.
네, 미국 우선주의를 근거로 동맹국들을 압박하는 걸 비판한 거네요.
네, 이 롬니 전 주지사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직 수행이 이 미국의 대외 영향력을 약화했고 또 그의 발언과 행동이 전 세계에 우려를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걸 생각하면 지난 2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처신은 대통령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롬니 전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운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네, 아닙니다. 이 2016년 대선 기간에 롬니 전 주지사는 당시 트럼프 후보를 강하게 비난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를 대해서 이 사기꾼이라고 그렇게 심하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는 또 이 롬니 전 주지사를 국무장관 후보로 고려를 해서 이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자, 롬니 전 주지사가 이번에 연방 상원에 들어가지 않나요?
맞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이 공화당 후보로 유타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이제 뭐 3일부터는 롬니 상원의원이라고 불러야 될 텐데요.
네.
이 롬니 전 주지사는 지난해 말에 은퇴한 오린 해치 전 공화당 상원의원의 자리를 잇게 됩니다. 롬니 전 주지사는 지난 2012년 대선에 이 공화당 후보로 출마해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맞붙었는데 패한 바 있습니다.
네. 자, 롬니 전 주지사의 연방 상원 입성을 눈여겨보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네. 이 공화당 대선 후보 출신인 롬니 전 주지사가 연방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태도를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이었다가 이번에 은퇴한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이나 이 밥 코코 상원의원의 뒤를 이어서 공화당 상원 안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일각에서는 롬니 전 주지사가 2020년에 이 공화당 대선 경선에 출마할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합니다.
네. 자, 롬니 전 주지사의 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나온 반응이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일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자신을 비판하던 제프 플레이크 전 공화당 상원의원 같은 사람이 되려느냐고 반문하면서 국경 보안이나 기타 현안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비교적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연방정부가 부분 폐쇄되면서 국립공원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몇몇 언론이 현지 취재를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운영 예산이 끊기면서 일부 국립공원 운영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국립공원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서부의 요세미티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쓰레기 수거와 화장실 청소가 중단돼서 곳곳이 이 쓰레기로 넘쳐나고 냄새가 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요세미티는 미국의 대표적인 국립공원 가운데 하나인가요?
그렇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유명한 국립공원인데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현재 일부 시설이 운영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네, 자, 운영 예산이 없는데 국립공원에 여전히 관광객들 들어갈 수 있는 모양이네요.
네, 많은 국립공원이 연방정부 지침에 따라서 이 셧다운 부분 폐쇄 기간이라도 문을 열었는데요. 하지만 공원 입구에서 입장료를 받거나 안내해주는 사람이 없고요. 또 조금 전에 설명해드렸듯이 군의 순찰이나 쓰레기 수거 등 이 위생과 관련된 기본 업무가 중단된 것이 많습니다.
네, 사람들이 계속 공원에 들어가는데 뭐 공원을 순찰하거나 안내할 사람도 없는 것도 문제겠네요.
맞습니다. 이 순찰 요원들이 없으니까 공원을 훼손하고 아무데나 야영하거나 이 자동차를 세워놓는 등 공원 규정을 어기는 행위가 속출한다고 언론이 전했습니다. 공원 당국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공원 문을 또 닫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국립공원 운영 예산이 끊기자 지역 정부가 나섰다는 소식 최근에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역 정부가 자체 예산으로 국립공원 관리에 나선 곳이 있습니다. 뭐 또 민간 조직이 돈을 기부해서 이 공원 관리에 참여한 것도 있는데요. 현재 애리조나주의 그랜드 캐년, 유타주의 아치스, 브라이스 캐년, 자이언 국립공원 등이 이 주정부 예산으로 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도 이 셧다운 기간이 길어지면은 또 쓰레기와 위생 문제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상황이 앞으로 계속된다면 뭐 방문자들이 불편한 건 당연하고 공원이 훼손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립공원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나 민간 단체들이 걱정하는 것이 바로 그 점인데요. 민간 조직인 국립공원보조협회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 공원 안에 있는 사적지나 유적지, 또 유물에 큰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형 박물관을 운영하는 스미소니안 재단은 운영 경비 부족으로 2일부터 산하 박물관 문을 닫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데스티니 차일드가 부릅니다. 남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여성을 옹호하는 Independent Woman 들어보시죠.
Question, tell me what you think about me. I buy my own diamonds and I buy my own rings. Only ring your celly when I'm feeling lonely. When it's all over, please get up and leave. Question, tell me how you feel about this. Try to control me, boy, you get dismissed. Pay my own condo and I pay my own bills. Always 50-50 in relationships. The shoes on my feet, I buy. The clothes I'm wearing, I buy. Taught and sacrificed to get what I get. Ladies, it ain't easy being independent. Question, how'd you like this knowledge that I brought? Bragging on that cash that he gave you is the front. If you're gonna brag, make sure it's your money you fund. Depend on no one else to give you what you want. Your
shoes on my feet,
I love
the clothes I'm wearing,
I love.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지성의 사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지성의 사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서입니다. 미국에는 2년제 대학을 포함해서 4,000개가 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저희 VOA 방송에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요.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지성의 산실 미국의 대학들은 어떻게 세워졌고 또 설립자들의 교육 신념이 어떻게 각 대학들에 반영돼서 오늘날 부강한 나라 이 미국을 이루는 원동력이 됐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첫 시간으로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의 하나인 하버드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하버드대학교가 미국을 대표하는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의 하나라는 건 많은 사람이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이 하버드대학교가 미국에서 제일 처음에 세워진 학교라는 건 모르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네, 하버드대학교는 1776년 미국이 건국되기 전에 140여 년 전에 세워진 학교입니다. 하버드대학교를 알려면 미국의 이민 역사를 아는 게 좀 필요한데요. 초기 이민자들이 버지니아 제임스타운에 정착한 지 13년이 지난 1620년에 매사추세츠 보스턴 플리머스라는 마을에 도착한 2차 이민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오늘의 미국 역사의 판도를 바꾼 이민자 그룹인데요. 이들은 플리머스에 정착한 후에 고등교육기관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플리머스에 정착한 지 16년이 지난 1636년에 이 대표 자치기관이었던 매사추세츠 연안식민지 자치관할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고등교육기관의 설립을 인준하고요. 이름을 새로운 대학교 뉴 칼리지라고 짓습니다. 대망의 첫 수업은 그로부터 2년 뒤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38년간 2세들의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 들어보시죠.
최초의 수업은 1638년 여름에 시작했습니다. 1회 교육 규모에 운동장이 달린 작은 목초 가옥 한 채에서 수업이 시작됐는데요. 이 자리가 오늘날 하버드대학교 중심지이며 모든 하버드인들의 심장부인 하버드 야드입니다. 나다니엘 이튼이라고 하시는 교수님 한 분을 모시고 9명의 학생들이 모여 첫 수업을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하버드대학교의 모체가 됩니다.
네, 초기 이주민들은 이 학교를 뉴 칼리지, 그냥 새로운 대학교라고 불렀는데요. 그렇다면 오늘날 세계적인 명성을 누리고 있는 이 하버드대학교라는 이름은 언제부터 갖게 될 걸까요? 손승호 씨의 도움말 계속 들어보시죠.
네, 정착민 그 청교도 중에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플리머스에 도착해서 목회를 하시던 존 하버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곳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638년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자신이 소장하고 계셨던 400여 권의 장소 모두와 재산 절반을 신대륙당에 개교한 뉴 칼리지에 기증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매사추세츠 자치관할위원회는 그의 유업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이듬해인 1639년 그동안 그냥 사용했던 칼리지라는 이름을 하버드 칼리지로 개명하게 됩니다. 오늘까지 이어지는 명실상부한 대학교 이름은 바로 이때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버드대학교가 소재한 케임브리지시는 1630년에 뉴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마을입니다. 하지만 새로 정착한 사람들 중에 이 상당수가 영국에 있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1638년 케임브리지로 이름이 바뀐 후에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구는요, 17년 기준으로 11만 3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매사추세츠에서 다섯 번째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하버드대학교 학부가 있고요. 그 학과에는 하버드대학교 내 여자 대학이 있었어요. 훗날 하버드 대학교와 남녀공학을 합동해서 지금은 전문기관이 된 래드클리프 연구소, 인문대학원, 디자인대학, 신학대학, 법과대학, 행정대학, 그리고 교육대학들이 직결해 있습니다. 그리고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가 찰스강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가히 세계 최고의 교육대시라고 할 수 있죠.
네,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는 이 하버드대학교를 방문하게 되면 반드시 소개받는 곳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또 교육을 해오면서 제가 상담하는 대학들은 거의 방문해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그 하버드 스퀘어에 들어서게 되면 하버드 대학교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가장 먼저 소개되는 것이 1763년에 세워진 불금족들의 홀리스 홀이 소개됩니다. 이것은 1776년 미국 독립전쟁 당시 미 대립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조지 워싱턴 훈대가 바로 숙박했던 곳입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되는 것은 하버드 대학교의 메인 라이브러리입니다. 단일 도서관 서재의 선반 길이만도 50마일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 선반 위에 놓여진 책들도 300만 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도서관의 규모가 워낙에 거대하고 웅장하다 보니까 자칫 미로처럼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서 도서관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 나침판이나 위치를 남에게 알릴 수 있는 이 호루라기 같은 걸 다 지참하라고 권유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하버드대학교의 조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하버드대학교는 학위를 수여하는 12개의 학문기관과 연구기관인 레드클리프 고등연구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부인 하버드칼리지와 일반대학원, 평생교육원, 그리고 법학, 신학, 의학, 교육, 행정 등의 전문대학원이 있는데요.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설명입니다.
1909년부터 1933년 기간 동안 하버드대학교 총장으로 재임했던 로렌스 로웰 총장 때부터 하버드대학교 학부의 교육과정은 순수학문을 강조하며 또 과학교육에 치중하였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순수학문을 반드시 터득하면서 전공학문을 이수하는 체제가 갖추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 제도는 21세기인 오늘까지 학부생들이 전공계획별로 나뉘어서 공부하는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버드대학교의 모든 신입생은 전통에 따라서 입학하자마자 전원 하버드 야드를 중심으로 있는 기숙사에 배치돼서 1년 동안 대학생활을 하게 됩니다. 2학년부터 4학년 그리고 대학원생들은 하우스라고 부르는 13동의 기숙사에 배치되는데요. 각 하우스에는 기숙사 관장, 또 학업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개인 지도를 해주는 교직원들이 상주하고 있고요. 식당, 도서관, 체육관, 사교장 등이 잘 갖춰져 있어서 학생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버드대학교는 학생들의 재정 보조와 관련해서 니드 블라인드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니드 블라인드 정책이란 게 뭔지 손승호 씨 도움말 한번 들어보시죠.
니드 블라인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교 측의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지원 학생들이 학비를 낼 만한 재정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현재 지원자의 학문적인 성취도와 기타 재능만 입학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학교들이 신입생들의 지원 서류를 심사하는 입학심사처와 재정사무처가 함께 있어서 학생들의 재정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로 감당할 수 있는지를 꼭 심사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이 니드 블라인드 정책을 실시하는 대학교들은 재정적인 부분은 전혀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손승호 씨는 하버드대학교의 니드 블라인드 정책에는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하버드대학교의 니드 블라인드 정책의 특징이 있는 것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도 내국인 지원자와 똑같은 기준과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니드 블라인드 정책을 아주 쉽게 표현하면 지원 학생이 하버드대학교의 합격이 최종 결정된 후 그 학생의 가정에 수업료를 낼 수 있는 재정 능력이 되지 못한다면 이유 불문하고 대학교 측 모든 재반 경비를 수여해주고 필요한 경우 한피로 학생의 집에서 학교까지 오는 비행기표도 보태준다는 말이 됩니다.
네, 하버드대학교가 이렇게 좋은 니드 블라인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건 학생들은 학문에서 배움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상호 교류를 통해 배우게 되는 것도 많다고 믿기 때문에 이 지원 학생의 가정 소득 수준은 고려하지 않고 입학을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재학생 군을 형성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하버드대학교에 대한 다양하고 유익한 얘기 좀 더 들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eo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회사 지각하지 않으려고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거나 과제도 많고 시험도 많아서 공부를 미리 해두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미리 무언가를 시작할 때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A head start. 이 표현은 미리 시작한다는 의미인데요. 어떤 일을 남보다 앞서서 시작할 때 또는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지만 미리 시작해서 갖게 되는 유리함을 뜻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I woke up at 5 a.m. today to get a head start of the day. 오늘 하루를 일찍 시작하고 싶어서 새벽 5시에 일어났어. I'm gonna finish all my readings this weekend to get a head start. 예습하기 위해서 과제 읽기 주말에 다 끝내놓을 거야. I need to get a head start on this project. 나는 이 프로젝트 미리 시작해야 돼. A head start. 오늘은 a head start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eong.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노래하는 The Fray의 How to Save a Life 전해드리며 전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tep one, you say we need to talk. He walks, you say sit down, it's just a talk. He smiles politely back at you. You stare politely right on through. Some sort of window to your right. He goes left and you stay right.
He will do one of two things. He will admit to it. Voice of America.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